제14회 우성베징타의 교구친선 농구리그가 5월에 시작하여 이 4개월이라는 대장정을 거쳐 오늘 결승전으로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농구리그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2년 전에 풋살리그로 한번 바뀐 다음 작년에는 올림픽으로 쉬고 이 횟수로 3년 되는 째라 많이들 까먹으시고 많이들 잊어버렸지만 또 그간 해온 구력이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적응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매 순간마다 재미있는 경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 오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의 교구가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구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동남서울 교구 같은 경우, 동남북서울 같은 경우는 우성배 교구 친선리가 생겨난 14회에 지나서 그러니까 횟수로 16회 횟수까지 16년 만에 경험하는 첫 우승이라 더더욱 뜻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내 교구가 경향의 절반이나 차지하는 대교구인데 뭐 우승하는 거 당연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승까지 험난한 일정을 꿇고 이길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위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오신 모든 선수들과 또 픽업을 마다하지 않은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늘 성실히 시간을 투자하여 연습시켜주신 코치 집사님까지 이러한 성도들의 헌신이 뒷받침되었고 늘 뒷바라지하는 전도사님들과 열정적으로 늘 응원하는 교구 응원팀 그리고 거듭될수록 승리가 쌓여 그 늘 승리한다는 분위기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냉철하거나 결단력이 있진 않지만 늘 승리를 집착하여 상대팀의 심리를 흔들어 놓고 이미 일주일 전부터 승리 설교를 준비하고 3일 전부터 우승 예시를 준비하는 등 이미 팀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감독인 저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승리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구는 오전 전승이라는 실로 멋진 업적을 쌓으며 우승에 도달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사람은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응원하는 프로팀이든 자신이 속해 있던 동네팀이든 방금 말한 이 우성배쟁탈 농구리그든 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원하고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승리만큼 달콤하고 짜릿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의 자에게 비춰지는 관심이나 그에 따른 명예와 부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승리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승리하기 위하여서 또는 승리하는 비결을 찾기 위하여 그야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가며 헌신하고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다 하여도 늘 승리뿐인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승리를 갈망하고 노력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 그들 간의 전쟁은 그야말로 치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조건과 분위기를 통하여 연승 행진을 달리더라도 결국 사람은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오는 것이니 오히려 이러한 좋았던 연승이 오히려 휴증이 되어 연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사를 승패 병가지사 상사, 즉 병가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니 더욱 패배를 승리의 교훈으로 삼으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했던 옛 선조들에부터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승패와는 인생사와 다르게 늘 언제나 연전연승의 가도를 달리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다윗입니다. 그는 30세가 되던 해 사울왕이 전쟁에서 전사한 후 유다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어 헤브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지파의 후원을 받고 있던 이스보셋과 그 무리로 인하여서 그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보셋이 암살됨에 따라 그는 마침내 7년 반의 헤브론의 시대를 마감하고 12지파의 지지를 받아 통일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된 왕이 된 그의 과업은 다름 아닌 신정적 왕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된 그가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 너무나 많은 주변의 장애물들이 많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주변 나라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러한 나라와 그야말로 막힘없이 연전연승을 거두는 기쁜 결과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이러한 주변 사람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분명한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런 승리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어떤 노력과 재능, 지혜나 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결정권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화뿐만 아니라 흥망성쇠까지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일전 공방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야말로 삶의 영육의 전투 현장 속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의 삶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도가 연전연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절대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주어진 전투에 담대히 맞서 싸우는 것이 연전연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을 손에 빼앗습니다. 줄로 재어 그 줄의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의 길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룹의 아들 소바왕 하다셋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레델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700,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만 대를 만만 남겼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의 사람인 소바왕 하닷 에세리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아멘.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의 첫 가업은 여부스 사람들의 수중에 있던 예루살렘을 다시 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그곳에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등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 신정적 왕정국가의 기본 틀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주변 여러 나라에 정복해 나감으로써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본절 1절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했고 2절에는 모압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복속시켰는데 이는 민수기서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3절과 4절에는 소바왕 하다셀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길을 막아 승리하였으며 4절에는 아람 사람들과 싸워 이김으로써 이방 세력들이 감히 동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에돔 사람까지 승리하여 그들을 종으로 두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블레셋, 모압, 에돔, 소바, 에돔 사람들과 싸워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의 존망을 위협했던 원수 중의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며 그야말로 저주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어 이스라엘의 승리를 맛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기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오직 다윗에게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은혜를 충만하게 더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다윗에게만 그런 연전연승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오는데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이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속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4절에 나타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은 기동력을 제공합니다. 기동력이 좋으면 적의 약한 곳을 신속하게 이동하여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승패를 좌우할 만한 전략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의 양을 많지 않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말을 의지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명령을 가장 먼저 불순종한 자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전쟁에 승리한 모든 전리품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좋지 않은 것만 없애고 좋은 것을 자신이 취하는 불순종을 범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질책하는 사무엘 앞에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그렇다는 졸렬한 변명을 대던 그는 결국 전쟁에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전쟁을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쟁을 수행하며 상대국의 사람을 무조건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살려두되 이스라엘을 대항할 만한 체격을 가진 소유자만 죽이는 등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를 두고 일련의 학자들은 다윗이 승리를 도취하여 과하게 피를 묻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철저히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믿음직하면서도 냉혹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대국들과의 전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싶어 당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강대국의 힘에 눌려버린 만큼의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런 나라들을 먼저 정복하겠다라고 나아가고 더군다나 그로 인하여 얻은 이 전리품에 말 1700마리 중 단 100마리만을 남겨놓고 그 발에 힘줌을 끊어줌으로써 전혀 쓸모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말의 중요성을 그 또한 알았지만 그는 미련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의 발에 힘줄을 끊음으로써 말을 의지한 승부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전쟁의 승패가 이러한 말의 많음이 아니라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명확하고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제자를 향하여 전쟁을 과감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야말로 모든 강대국과의 연전연승의 은혜와 더불어 8절과 9절에 나타난 대로 승리자에게 뒤따르는 전리품으로서의 물질의 복까지도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을 많이 가십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 오히려 서점을 못 가 참 많이 안타까운 때가 많은데 이 서점을 가면 승리한 인생 또는 성공에 대한 인생이 정말 즐비하고 질비합니다. 손에 셀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담을 써내려가고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비결이라며 저마다 각각 정말 이렇게 거창하게 쓰지만 대략 모든 것을 잠시 훑어보면 결국 자신이든 남이든 뭔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또한 승리의 비결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그 대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훈련시켜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분명히 할 수 있다. 너는 이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야말로 자신을 믿으며 자신감을 고취시키라 합니다. 또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지해라 하는 반면 또 다른 이는 나를 승리해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그 라인에 잘 서면 분명히 너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전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방식은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그 누가 성공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장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주시는 말씀에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가장 먼저 순종하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해놓으신 때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연전연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도의 삶이 늘 찬란하고 승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면서도 매출을 걱정하고 당장 내일에 먹을 것을 걱정하는 분 또한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라고 한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태일지라도 주어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전투를 두려워하거나 미리 빼지 마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확실히 성공이 보장된 것이라며 인생과 물질을 의지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오직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치러질 전쟁에 담대하게 나아가심으로써 그야말로 이 땅의 삶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둘째로,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히 물질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것이 연전연승을 할 수 있는, 연전연승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마다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셀을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담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의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네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네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18,000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본문의 9절과 10절에 거듭 승리케 하시어 높여진 다윗의 기계와 이스라엘의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의 승전보를 듣자 그에게 금과 은과 놋그릇을 조공으로 바친 것입니다. 이는 앞선 전리품과 다른 성격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얻은 전리품은 응당 하나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공의 전리품들은 말 그대로 다윗의 위상을 듣고 온 그야말로 꽁돈과 같은 전리품이었으니 다윗 또한 사람인지라 충분히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색에서 노약한 것 같이 드리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야말로 승리하며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전에 패배라는 말이 없을 정도로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전승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다윗에게서 절대로 교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거저 얻은 조공이든 전쟁터에서 얻었던 전리품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물들은 훗날 솔로몬의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는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감히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모든 전리품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계속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왕도 한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왕입니다. 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를 거듭하자 그에게 교만이 들어갔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군대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없애라는 전리품을 없애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패배하고 죽는 비참한 말로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을 보아도 늘 자신은 단지 그분의 일꾼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행동 또한 다르지 않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야말로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패배를 모르는 연전연승의 은혜를 거듭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주셨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15절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라고 하였듯이 그는 그야말로 왕으로서 최고의 덕목인 덕목 바르고 어진 정치로 온 나라를 평안 중에 거함으로써 그야말로 실로 이스라엘이 부국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렸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 성공하거나 승리하였다면 응당 은혜를 베풀어준 자에게 성공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사람과 사람 간에도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그 사람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며 이제는 시대마저도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당연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대들한테는 참 보수적인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권력자이고 가장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그러한 승리의 은혜를 거듭 베풀어주고 계십니까? 베풀어주고 싶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베푼 은혜를 정확하고 기억하며 그에 따라 은혜를 갚는 감사로 또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 은혜를 언제 베풀었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도 이렇게 된 것은 순전히 내 능력에 의한 것이라며 자만하며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자에게 누가 또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서 지음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경향인이라 한다면 이미 귀에 닳고 닳도록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택자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성도요 자녀로 부름받아 그 은혜를 알게 한 자라면 응당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건만 여전히 물질에 급급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로 이끌어주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연승 연전 연승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거짓없이 드릴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 드려서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정과 각자 그 직분에 맡겨 드려야 할 것을 그 마음에 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작정하며 나아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얼마나 성도들이 그 헌금이 귀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야말로 피땀을 흘려가며 얻은 대가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면 정말 내가 성도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귀하고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의 영광을 모두 그분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야말로 응당 그러한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어 치열한 삶 가운데서도 일전 공방전이 아닌 연전 연승의 계속에 이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약해 은혜를 저버린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에 의지하여 겸손하게 드릴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돌려드림으로써 연전연승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우리 집사회 회원 여러분, 제가 2년 전 화곡을 담당했을 때 저의 큰 자부심은 97년부터 이 경향교회를 다녔다라는 그 신앙의 구력이었습니다. 화곡은 자주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좀 오래 계신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곳에 오래 있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맡은 교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맡은 교구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동서남북, 서울 교구인데 제가 이쪽에 나오고 나서는 입번 끝 안 합니다.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경향인으로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경향에서 원로 목사님 때부터 오늘날 담임 목사님까지 그 말씀 안에서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오신 그분들을 신망하다 보면 제가 참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남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수 있고 하나님 그토록 의지했는데 주시는 이 시험과 시련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불평할 수 있고 불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와도 언제나 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목사인 제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면 조용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 동안 섭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저를 깨우쳐 주시니 비록 육신의 질병이 그들에게 고통이 있고 가난에 불편이 있을지라도 사단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백전백승 그야말로 연승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경향 성도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패배의 관건은 결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세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수완이 좋고 남들보다 머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두 번 승리할 수 있는 일시적 승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승리를 거듭되는 이 승리를 이끄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이 연전연승의 삶이 위하기서는 바로 사람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고 계신 우리 집사회 회원 여러분, 만약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일전후퇴의 상황이 거듭 벌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사울왕과 같이 그저 구구절절한 핑계를 대는 사람이 되지 마셔야 합니다. 그저 내 상황에 맞추어 나는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후퇴라는 결과를 주신다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이 땅에서 연전연승하며 늘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투에 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는 연정연승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값진 귀한 물질을 드림으로써 모든 영광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패배를 모르는 연전연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늘 이기시게 하는 하나님, 이 한 분만을 오직 의지하여 삶의 치열한 영육의 전투 현장 가운데 늘 담대하게 임하고 물질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심으로써 이 땅에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도 늘 연전연승의 인생에 체험하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